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 한 목소리로 우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 11장까지 바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어떻게 우리가 건짐을 받았는가. 우리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받아 마땅한 존재였고 그 진노를 예수,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서 로마서 3장 21절에서의 전환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의롭다함,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구원이 일어났던 모든 과정들과 그 내용들을 율법,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11장 33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은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만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면 이제 이단과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한 만큼 우리가 할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12장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너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 권면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는 첫 번째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산 제물은 어디서 나오는 거죠? 어떨 때? 구약에서 언제? 제사 지낼 때 드리는 거잖아요. 제물은 제사 지낼 때 죽는 게 제물이잖아요. 그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속죄제 할때이 제물이 나의 죄를 대신 가져가고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죽잖아요. 다 태워지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태워진 향기를 받으신다고 얘기를 해요. 결과는 뭐예요? 내가 그 제물과 똑같이 죽어야 되는 자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똑같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설명한 거잖아요. 쭉. 그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12장부터 성도들에 대한 형제들을 권면하는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면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현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 특히 율법에 대해서, 이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율법은 이제 끝났다.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율법이 끝났나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이라도 변화되거나 없어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율법이 폐기됐다라는 것은 완성됐다라는 의미는 폐기됐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이 완성됐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완성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은 아무 우리에게 해를 끼치지 못한다. 율법은 우리에게 아무런 것도 가하지 못한다. 무율법주의로 이제 내 마음대로 내가 이제 자유함을 가지고 나는 살아도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두 개가 폐기도 아니고 무율법주의자도 아니에요. 그럼 율법이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나요? 이제 더 이상은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가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면 이제 그 율법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서 완성된 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역할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먼 그림자의 역할을 한 것이었잖아요. 율법을 보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었어요? 십자가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제사를 지내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되는 걸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건 알겠지만 그 나무에 달린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라는 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점점 보여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어려운 말로 하나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으니까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점점 처음에는 점처럼 보이는 거 아니에요. 원시 복음에는 여인의 후손.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리겠어요? 아담이. 하지만 그게 점점 보여지고 점점 밝혀져서 결국은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다 율법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완성하신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신약이 완성되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제사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건데 우리가 제물은 죽는 건데 산 제물이라잖아요. 살아있대잖아요.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걸 성취하셨죠. 이제 더 이상은 우리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죽었어요.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우리도 그때 함께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살았단 말이죠. 바울이 함께 죽었어요. 바울도. 그리고 매일매일 그 죽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고 끝났어요? 아니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과 함께 나는 또 날마다 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매일 죽고 매일 살아.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지금 바울은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아, 목사님 압니다. 저도 제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다 드리고 싶어요. 굴뚝 같습니다, 정말. 그렇죠? 그런데 잘 안 되는데요. 저한테는 묻지 마세요. 저도 잘 못할 때 많아요. 그런데 드리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다 드려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헌신해서 헌신을 해놓은 사람들이 아니라 헌신된 자로 이미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부름을 받은 자니까 그렇게 살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 잘안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간다라는 하나의 증거가 뭐예요? 내 삶에서 항상 회개가 나온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그 열심히 한 것을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만족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또한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뜻에 맞춰보려고 아무도 그렇게 산 사람이 없어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내삶 가운데서 매 순간 확인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이 자리로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언제 가장 확신을 누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순간이죠.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날 때 우리는 아,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안단 말이죠. 바울이 지금 여기서 이게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마땅 영적 예배니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는 산 제물 단어로 영적 예배 이렇게 단어로 알고 있지만 바울의 인생은 뭐예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의 전 역사 구속사를 한눈에 다 가지고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했던 그 언약들, 모세와 했던 약속들, 다윗에게 주어졌던 약속들, 많은 선지자들에게 했던 하나님께서 이 가르침들, 그 모든 내용들을 머릿속에 두고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하나 체험해 가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 가고 있는 거죠. 못하면 죽는다. 이게 아니라, 못해도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얼마까지 참으시는지,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렇게 덤비지 마세요. 괜히 그러다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렇게 오신 분들 많습니다. 그런 걸로 시험하지 마세요. 바울은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우리 상태가 이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것들로 만들어가지 말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습관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승부를 보고 싶은 부분들이 많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했다. 저 같은 경우는 설교 한편 정말 멋들어지게 했다. 그걸로 감동받고 스스로 막 좋아할 수 있고, 여러분들은, 내가 이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게 마땅한데 내가 한번 참아줬다. 이런 걸로,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한번 순종했다. 이런 걸로 하려고 많이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는 가고 싶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내가 용서해줬지, 참아줬지, 이게 아니라, 설교 한편 멋있게 했잖아, 이게 아니라, 성경 공부 했잖아, 이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정말로 하고 싶은 것들을 참아낸 것들, 인내와, 그 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실히 준비하는 그 성실과, 그 다음에 끝까지 참아내고 있는 그 마음속에 우러나고 있는 그 사랑과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있냐는 거죠.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자랑하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회개하는 것들과 함께 나타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제 12장부터 나오는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보고 계시죠? 이제 교회 삶에 대해서 교회의 삶이 12장부터 15장까지 이 내용에 나옵니다. 처음에 시작이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므로 하고 1절과 2절에서 나오는 게 너희 몸을 영적 예배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3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 한 지체가 된 교회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영적 예배를 드려진, 우리의 삶이 영적 예배라는 것을 알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죠. 왜요? 이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원래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가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슝!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어디 있는 거예요? 아직 이 세대에 있단 말이죠. 이 세대에 있지만 그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세상과 상관없이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너희는 맛을 봐서 알지 그 세상을 잘 알라는 거예요. 잘 분별하고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세상에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세상 신문, 나는 이제 성경만 보지 신문 이런 거 안 봅니다. 드라마 이런 거 안 봅니다. 영화 안 봅니다. 이게 아니라 보되 볼 수 있지만 아 이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건 아니에요. 이제 목사님이 성경 안 보고 드라마 봐도 되고 영화 봐도 된다 그랬으니까 나는 그거 할래. 시간도 없으시잖아요. 그럴 볼 시간도 없는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아셔야 돼. 신문도 보실 수 있고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보면 얼마나 세상이 악해지고 있습니까? 세상 나오는 드라마라는 것들이 사랑 얘기들이 이제는 대부분 아름다운 사랑보다는 굉장히 자극적인 사랑이죠. 재벌 얘기해도 돈 해서 얼마나 악한지 사람이 얼마만큼 악한지 그걸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야, 세상은 정말로 자기의 만족감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거기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분별이란 단어가 나오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을 잘 알아야지 우리는 분별할 능력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처럼 건짐을 받아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6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 6절을 보면 12장 6절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은사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은사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 은사를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은사를 달란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달란트는 우리가 얘기하는 달란트, 그러니까 은사, 나는 노래를 잘하니까 찬양대에서 내가 받은 은사대로 찬양대에서 봉사합니다. 이건 달란트예요. 탤런트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은사와는 다른 거예요. 은사는 카리스마, 캐리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품과도 같은 거예요. 뒤에 나오잖아요. 성실, 그러니까 구제하는 사람을 뭘로 알아요? 성실함으로 하라 그러잖아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을 베풀 때 어떤데요? 힘이 들지만 그걸 즐거움으로. 우리에 나오는 성품으로서의 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은사는 우리의 기질, 우리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증명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느냐, 그게 은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 달란트라고 얘기하고 있는 기프트하고는 이 은사는 좀 다르다는 것을 머릿속에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성실함이라든지 부지런함이라든지 이 즐거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항상 우리 삶 가운데서 보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다른 모양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각자 주어져 있는 역할들이 달라요. 달란트하고 이 은사하고 서로 같을 수도 있고 같은 내용이 될 수 있고 서로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 다양한 몸의 지체로서 부름을 받아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계속 이제 우리가 몸의 지체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그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 이루어질 때 있잖아요. 이 은사가 나타날 때, 뭐 여러분들이 잘하는, 좋아하는 일들을 하면서 성도를 섬겼을 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을 때, 와, 그 일을 성취해 낸 것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기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설교 한 편을 듣고, 야, 목사 설교가 정말로 은혜롭다.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다. 내가 밥을 한 꼭 사야겠다. 목사한테 감사하다고 밥 한 개 산다고 해서 돌아올 건 없습니다. 목사는 목사 설교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당연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감동이 있고 하나님께 감사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다짐과 결심과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우리끼리는 서로 칭찬하고 잘합니다 할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항상 뭘로 끝나냐면 우리는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서는 이제 세상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는 거죠. 이제 12장 부터는 12장 14절부터 13장 쭉 13장 14절까지 해서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세상 권세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세상에 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뭐냐면 하나가 내가 예수를 믿고 세상에 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세상 속으로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줄까요? 안 지킬까요? 반드시 지키시고 분명히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가다가 교통사고 날 것을 하나님께서 딱 차단해 주신다거나 아플 걸 안 아프게 막아주신다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신앙이 좋은 거라고 우리는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하시는데 아파야 될 것은 분명히 아프고요.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건 맞죠.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뭐 능력으로 막아주시는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를 다 잘 살게는 안 해주세요. 물론 혹 잘 살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고생하게 만들고 병상에 눕게도 만들고 교통사고 때문에 힘들게도 하고 하지만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려야 할 당연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은 놓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병상에 누워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해주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죠. 아, 세상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세상 감당 못하죠. 저 인간 미쳤다가 내는 거죠. 우리가 약간은 세상 사람들 볼 때 미친 구석이 있어야 돼요. 안 미쳐서 문제인가요, 도리어?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14장, 15장은 이제 교회 속에 무슨 뭐 다른 교회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참 교회 안에 교회로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위에 이제 12장에 했던 지체로서의 관계들, 형제의 관계들, 그 다음에 자매와의 관계들, 이 안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짐을 지고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해 나갈 것인가라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내 욕심을 따르기 편하고 내 편안함을 추구하기가 바쁜단 말이다. 내 잘난 것 알아주길 원하고 그것과 싸움이 우리 속에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 얘기를 14장으로 가볼까요? 요거는 한번 찾아보고 14장 7절. 자, 성도는 어떻게 사는지 1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남을 위해서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리 안에서 서로 그 진리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서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습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야, 저 사람 좋아졌네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주는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얘기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게 성도예요, 그게. 그 얘기를 이제 14장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고 계속 15장에서 쭉 얘기를 하고 마지막 16장에서 인쇄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16장에 가서 마지막 바울이 인사와 마무리 이제 쭉 사람들 이름들 다 얘기하고 이 사람을 받을 거, 내가 일 어떻게 썼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로마서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가 끝났으니까 끝나나요? 어디로 가냐면 이제 사도행전 20장으로 갑니다. 3차 이게 지금 어디서 쓰고 있다 그랬죠? 로마서를 고린도에서 쓰고 있고 이 고린도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에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 짓는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이제 사도행전 20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0장부터는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할 테니까요. 20장부터 그 뒷부분을 읽어오시면 3차 전도여행 마무리 21장까지가 예루살렘에 가는 데까지니까 20장만 읽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우리 사도행전 20장 3차 전도여행 마무리되고 유두고를 살리는 내용이라든지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별설교라든지 장로들이 왜 울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나눌 때 정말로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감격하며 감사하는 그 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도 바울의 마음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은혜만을 생각하며 그 은혜만을 바라보며 은혜를 함께 나누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도 잊지 않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항상 감사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